보통 우리가 그 은행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엄청 육중하고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철제 금고 같은 느낌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니까 되게 견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느릿느릿하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죠.
사실 그 변하지 않는 안정감 자체가 예전에는 은행이 파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이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그 모델이 아주 잘 통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십 톤짜리 철제 금고한테, 자, 이제부터 넌 실리콘밸리 테크 스타트업처럼 전력 질주를 해야 해. 심지어 스스로 코딩까지 하면서 살아남아. 이렇게 주문한다면 어떨까요?
와, 당연히 그 금고는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겪겠죠. 뼈대가 갈라지는 고통을 겪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2026 5월 28일인데요.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는 2020년 우리은행 일반직 하계 체험형 심층 분석 보고서라는 내구 전략 문건하고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최신 금융 데이터들을 저희가 싹다 모아봤어요.
네, 그 자료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 은행들 내부에서 지금 얼마나 피 튀기는 생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특정 은행 채용 공고나 실적 발표를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현미경 삼아서 2026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전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우리의 돈과 경제 생활에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도 짚어봐야죠.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친절한 창구 직원과 종이 예적금 통장, 이런 낡은 은행의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시중은행들끼리 점유율 몇 퍼센트 뺏고 빼앗기는 그런 조용한 시대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아,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지금 시장은 전통의 강호인 5대 금융그룹,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다가 카카오, 토스, K뱅크라는 3대 인터넷 은행이 정면으로 맞붙은 이른바 5 더하기 3의 구도입니다.
5 더하기 3이요.
네. 서로가 서로의 고객을 빼앗으려고 막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특정 서비스에서는 또 손을 잡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거대한 생태계의 젖줄 역할을 하던 돈줄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잖아요.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2.50%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24년 말부터 약간 인하 사이클을 타나 싶더니 결국 2025년 5월에 2.50%를 딱 찍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계속 장기 동결 상태거든요. 솔직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 변하면 대출 이자도 그대로니까 그냥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은행들도 이자 마진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는데 한국은행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진짜 폭풍 전야에 가깝죠. 지난 4월에 취임한 신현송 신임 총재의 딜레마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아,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요?
네, 지금 중동 분쟁, 특히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 들썩이고 있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물가도 튀어오르죠.
그렇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막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간신히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폭발해 버립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랑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험이 너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2.50%의 손발이 묶여 있는 거네요.
네, 강제 동결인 거죠.
아,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꼼꼼히 뜯어보니까요. 은행들을 진짜 숨막히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건 금리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죠?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막 무섭게 떨어지던데요.
아, 네. 그 부분이 바로 은행들의 전통적인 성장 공식이 붕괴되는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제가 되게 체감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전 같으면 한도가 한 5억 8,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꽤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특히 수도권에는 가산금리를 3%나 얹어서 깐깐하게 심사하는 규제가 딱 적용되니까 이 사람 대출 한도가 5억 1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14.7%의 대출 여력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와, 14.7%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밥줄이었던 식량 보급로가 정부에 의해서 갑자기 확 차단된 강제 다이어트 상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한국은행들이 돈을 버는 공식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했거든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거대한 대출 잔액에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를 수확하는 거였죠.
네, 가계대출은 뭐 뗄 염려도 적고 제일 안전하고 맛있는 수익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국가적으로 가계부채 폭발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가 딱 되면서 그 달콤했던 식량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대출을 더 내주고 싶어도 개인 한도 산정 자체를 옥죄어놨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원초적인 생존의 질문이 나옵니다. 가장 든든했던 밥줄이 끊겼다. 대출 파이가 더 이상 안 커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은행들이 시선을 돌린 곳이 바로 디지털과 AI입니다.
맞습니다. 전면적인 태세 전환이죠.
제가 데이터 보니까 진짜 극단적이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5대 시중은행 영업점 676개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지점이 단 하나도 없는 토스 앱은 매달 2,500만 명이 접속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은행 쪽 상황도 비슷하죠.
네, 우리은행 한 곳에서만 최근 1년 동안 무려 28개 점포 문을 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행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번듯한 건물 딱 세워두고 고객이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무거운 오프라인 채널을 유지하는 그 비용 자체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게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이 우리는 AI 회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어필했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기업들이 막 우리는 AI로 혁신합니다 이러는 거 엄청 흔하잖아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는 홍보용 멘트나 약간 실리콘밸리 유행어 따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목적인 포인트는 이게 단순한 언론 플레이용 슬로건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요?
네. 대부분 기업이 말하는 AI 도입은 기껏해야 뭐 고객센터에 좀 똑똑해진 챗봇 하나 달아놓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은 무려 1,1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금융권 최대 규모의 AI 에이전트 뱅킹을 구축 중입니다.
잠깐만요. 1,100억 원이요? 아니, 챗봇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이 넘게 든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챗봇이 아니기 때문이죠. 삼성 SDS가 수주해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 핵심이 뭐냐면 바로 175개의 독립적인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투입하는 겁니다.
175개요? 와...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인간 직원이 하던 기업 여신 심사, 복잡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심지어 내부 통제랑 컴플라이언스 점검 같은 29개의 핵심 업무를 AI가 직접 판단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175명의 절대 안 지치고 밥도 안 먹고 초고속으로 일하는 슈퍼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게다가 내부 자료를 보니까 직원용 생성형 AI인 우리 GPT, 그냥 운영 GPT도 이미 실무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영업점 직원이 프롬프트만 딱 입력하면 AI가 전자 공시 시스템 데이터까지 싹 긁어와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뚝딱 써내고 청약 상담도 다 해줍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업의 경쟁 룰이 얼마나 대출을 많이 끌어오느냐에서 얼마나 똑똑한 AI로 인건비와 오퍼레이션 비용을 덜어내서 마진을 남기느냐 이 싸움으로 완전히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텀라인을 키우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바텀라인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죠.
좋아요. 1,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AI로 비용을 쥐어짜고 마진을 높인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요. 이쯤에서 우리금융의 2026년 1분기 실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성적표가 좀 명암이 갈렸죠?
네, 완전히요. 이렇게 AI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요? 2026년 1분기에 5대 지주 합산 순이익이 6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엄청난 호실적이었죠.
네, KB, 신한, 하나, 농협 다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2.1% 역성장했어요. 1분기 순이익이 6,038억 원인데 이거 1위인 KB금융이랑 비교하면 덩치가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혁신한다면서 왜 흰실의 숫자는 거꾸로 가죠?
그 부진의 핵심 원인을 찾으려면 포트폴리오를 봐야 합니다. 1분기에 다른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건 대출이자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막 호황을 맞으면서 그 그룹 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 증권사 수수료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금융은 오랫동안 번듯한 증권사나 대형 보험사 같은 비은행 계열사가 없었어요.
비은행 계열사의 부재, 이게 핵심이었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농부가 두 명 있어요. 한 농부는 오직 비 오는 날 쓰는 우산만 만듭니다.
네, 우산 장수요?
근데 다른 농부는 우산도 팔고 맑은 날 쓰는 선글라스도 팔고 장화도 파는 대형마트를 차린 거예요. 가계대출 규제라는 엄청난 가뭄이 찾아오면 우산만 파는 농부는 당장 굶어 죽을 위기죠. 근데 대형마트는 선글라스를 팔아서 수익을 방어합니다. 우리금융은 수익의 85% 이상을 오직 은행 이자에만 의존하던 우산 장수였던 거예요. 아무리 우산 공장에 1,100억짜리 AI를 도입해서 효율을 높여도 비가 안 오면 그냥 소용이 없는 거네요.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뼈아픈 현실을 깨달은 우리금융이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최근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존을 위한 M&A 쇼핑리스트죠.
맞아요. 저도 그 리스트 봤는데 비어있던 대형마트 진열장을 막 미친 듯이 채워넣더라고요. 일단 보험 쪽을 보면 동양생명하고 ABL생명을 1조 5,493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2027년에 자산 56조 원짜리 우리라이프 출범을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선글라스 역할이라고 했던 증권사 쪽도 난리가 났죠.
네, 무려 10년 만에 우리투자증권을 부활시켰어요. 우리종금이랑 포스증권 합친 건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1조 원짜리 유상증자 폭탄을 딱 투하해서 초대형 IB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기천 대표가 10년 안에 자기 자본 5조 원짜리 만들겠다고 아주 크를 갈고 있더라고요.
비은행 계열사를 억지로라도 막 덩치를 키워서 이자율에 휘둘리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본업인 은행, 그러니까 우산 공장 자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 가계대출 못 파니까 방향을 튼 그거요? 저도 보고 놀랬는데요. 그럼 은행 본업에선 뭘 하고 있나 보니까 기업금융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2027년까지 대출 자산 비중을 기업 대 가계 60대 40으로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 같은 걸 구축해서 기업 고객들을 쫙 빨아들이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계부 부채 규제라는 외부 충격이 왔고 살기 위해서 1,100억 들여 AI 도입해서 비용 줄이고 수조 원 들여서 증권, 보험사 사들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동시에 기업금융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재설계죠.
네, 서류상으로는 진짜 완벽해요. 근데 말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AI로 혁신하고 덩치를 키우려고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데 정작 이 첨단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들, 조직 내부에는 엄청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저 금감원 적발 자료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 그 2,33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태 말씀이시죠?
네, 전현직 임직원 등이 얽힌 그 대형 부당대출 사건이요. 아니,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권 부당대출 전체의 60%가 우리은행 한 곳에서 나왔다고요? 방금 전까지 막 투명한 AI 회사다, 혁신한다, 실컷 칭찬했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수천억 부당대출이 고마 터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아무리 1,100억짜리 AI를 도입해도 결국 최종 승인을 내리는 인간의 조직 문화가 병들어 있다면 그건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맹목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이런 대형 사고를 부른 거거든요.
아, 상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문화요?
네, 그래서 2025년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진원 신임행장 체제 하에서는 새로운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일신의 역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윤리적 용기와 규정 준수입니다.
윤리적 용기요?
네, 실적보다 원칙을 지키는 용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인지 부조화가 올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기존 프로세스 다 파괴해라, 우리 GPT 써서 낡은 관행 바꿔라 이러면서 혁신성을 요구하잖아요.
네,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급해도 규정은 목숨처럼 철저하게 지켜라, 상사 말도 틀리면 반기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파괴적 혁신과 극단적 보수성, 이 모순된 두 가지가 한 사람한테 동시에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 복잡한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미래 직업의 본질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2026년 여름 인턴들이 적게 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저 그 시나리오 봤어요.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첫 번째 시는 이거죠. 고령의 고객이 와서 수익률 엄청 높은 고위험 상품에 돈 다 넣겠다고 합니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팔면 실적이 확 오르겠죠.
네, 옛날 홍콩 H지수 사태 때 딱 그랬잖아요. 실적 때문에 막 팔았다가 수조 원 배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은행원은 그 달콤한 유혹을 끊어내고 윤리적 판단에 따라 단호하게 판매를 거절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태도죠.
네, 윤리적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우리 GPT가 기업 리포트를 수십 장 써옵니다.
네, 여기서 신입사원은 AI가 써온 걸 그냥 박수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혹시 이 AI가 갈루시네이션, 즉 환각현상으로 거짓말을 섞지 않았는지 전자공시 원문이랑 하나하나 대조해서 잡아내는 메타인지 검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AI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교정하는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AI가 막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일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하고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AI의 결과물을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인간의 규범적 판단이라는 점을 이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거죠.
와,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오늘 쏟아진 데이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딱 묶이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은행 산업, 특히 오늘 분석한 우리은행 사례는요, 가계대출 중심의 안전한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서 AI, 기업금융, 비은행 M&A라는 아주 거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네, 동시에 그 뼈아픈 부당대출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보수적인 윤리의식과 가장 진취적인 AI 활용 능력을 동시에 지닌 그런 희귀한 융합형 인간을 절실하게 찾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소스 자료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화두를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 철학적 화두요?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 175개의 AI 에이전트가 서류를 심사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AI가 놀랍도록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오직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혹은 아슬아슬한 윤리적 경계선에 있는 결정을 은밀하게 내리도록 스스로 학습한다면 어떨까요?
와, AI가 스스로 도덕적 딜레마를 우회해서 꼼수를 부린다?
네, 그때 엄청난 수익률 앞에서 그 황금알을 낳는 AI의 코드를 과감하게 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직원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폭주하는 AI의 속도를 인간의 도덕성이 과연 통제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거대한 철제 금고가 폭주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거네요. 진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 한 번씩 곱씹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탐구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소스들을 찾아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